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맡은 일들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며 반가운 얼굴들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 평강을 더해주시고 이 저녁에도 주시는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풀 수 있는 해결책들과 또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켜주시고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들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십계명 우리 전번에 했는데 십계명에 혹시 제9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9계명. 십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9계명은 예,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거.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한 몇 번쯤 할까요? 하루에? 이것만 또 밥 먹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보통 사람 친구들하고 대화를 막 이렇게 계속하면은 10분 대화를 하면은 평균 두세 번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력도 이제 뭐 꺼질 때는 그냥 선의로 내가 거기 갔는데 말이지부터 시작해서 할 때는 갔는 거는 맞는데 중간에 가는 과정인과 자기 막 과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학자들이 연구해낸 겁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 한 10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입은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의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옆에 사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 그때 우리 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몸은 그냥 대단하죠. 얼굴에 그냥 철판 깔았듯이 해서 시침 뚝 떼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입은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그 원리예요. 무슨 원리인가 하면 손이나 발 뭐 이런 것들은 눈 깜빡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거나 맥박이 막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 속에서 뭐가 움직여지는 거는 이거 제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지가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 공을 휙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휙 피하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피했지만은 우리 몸은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 알아요? 뭔가 날아온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해서 명령이 차차차 움직여서 피해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몸은 그런 반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몸은 아는 거 있죠. 이 몸은.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가능하면은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알아요. 몸이 이거 아니지 그러고 속에서 빨리빨리 뛰고요. 땀도 나고요. 긴장도 되고요.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십계명이 구계명이 그런 게 있고 십계명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뭐를 보고 있나 그러면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요한의 제자는 기도를 가르쳐 준 달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에 세례 요한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입도 거칠더라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보니까 막 막히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런 기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였을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 기도는 틀림없이 그러고 막 광야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기도는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1문. 121문. 제가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밖은 선선한데 안은 텁텁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추워요? 안 춥죠? 예. 121문, 전번에 120문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121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지만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분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주님 주기도문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121문 제가 질문을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답을 하시는데 답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하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1문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잘 보시면요. 기도 드릴 때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그 말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천상의 무엇을요? 장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의 그분은 천상의 장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어떤 것과 연관을 시켜서 그분은 우리 세속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세속적인 분보다 조금 더 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천상의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장엄하신 분,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분은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구절 사도행전 17장 한번 주실래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다 계시지만 어디나 계시지만 그분은 이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장엄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하늘에 계신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그 뜻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장엄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영육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걸 불렀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우리는 모든 회의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웁니다. 근데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요,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외우는 거 아세요?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마칠 때 가르쳐 주셨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더는 어느 순서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칠 때인데, 미국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앞부분에요. 사도신경도 들어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일제히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121번 하늘에 계시니 무슨 뜻입니까? 그 장엄함은 세속적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게 121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시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스러운 걸 볼 때마다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실제로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개들이 씹는 게 있냐고, 거두는 게 있냐고, 그런데도 먹고 살다냐고.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누가 그에게 먹이를 주고 누가 그에게 먹게 사는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공중의 새를 키우고 먹고 살게 합니까, 그럴 때 누구라고요? 너희 천부. 천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있는데도 이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담도 더 잘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30일. 그러므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천부라고 나옵니다. 천부가 뭡니까? 하늘 천자, 아버지 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성도 여러분들 저기 그 공동묘지에 가보시면요, 비석에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뭔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33, 34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어마어마한 성경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구절을 미쳐보지 못하고 구하면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이런 거를 염려하며 사는 거 있죠. 조금만 더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느냐, 누가 해줬느냐, 너희 누가요? 천부께서. 새들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합니다. 꽃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말고 하나님의 것들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거리가 있느냐, 이거 내일까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 염려는 그냥 하루에 한알 족하다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염려거리는 거의 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거 어떡하나, 내일 만나서 사인해야 되는데, 내일 이거 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염려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것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자고 일어나서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겨서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참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날에는 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괴로워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눈물이 쫄쫄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누구한테 말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있으면 내일 끝까지 당겨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기도하면서 어떤 내일 다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것만 가지고 너희가 괴로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괴로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이 뭡니까? 제일 먼저 원문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기도문 외울 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외우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답을 합니다. 121번. 제 121문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어떤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장엄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하나님 작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 세상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이 딱 서가지고 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다 맡겨보십시오.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살아보시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막 염려함으로 제 머리카락이 수북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있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살면서 부딪히는 건 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121번이고요. 122번.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구가 뭔가 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2문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두 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두 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들어있는 그 뜻이 뭡니까? 보십시오.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어렵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갑니까? 기도 다른 기도 내용들을 다 제껴놓고 내 거 지금 있는데 이거 다 제껴놓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알고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급한 게 또 있는데 성도님들 급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급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것부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만 봅니다. 로마서 11장 33, 36. 사실 기도 제목이 딱 생길 때 벌써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럴 때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얼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있죠. 로마서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 계획과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짧은 생각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그리고 우리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4.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해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돌아가고 오고 하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게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먼저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면요. 우리 것부터 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괜찮은 대답도 했고 괜찮은 일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그건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알았거나 네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베드로가 깨달아서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이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고. 세상 살면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인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무슨 일인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그러면서 막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가장 기도의 기초입니다. 나는 이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게 안 일어나면 우리 가정에도 좋고 자녀한테도 좋은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주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딱 서서 조용히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됐다, 뭐, 고함 질러서 막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어디 찾아봐도 다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묵상을 해보니, 세례 요한은 성격상, 세례 요한은 큰 배경상, 성격, 자기가 자란 그 환경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확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손 들고 하잖아요. 확 막.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는 보면은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거 있죠. 그럼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122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가운데 말은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 시편 115편 1절 한번 주실래요? 시편 115편 1절. 너무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영광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나의 이름이 조금 드러나거나 나의 이름이 짓밟히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짓밟히거나 이러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거 못 참아요. 그거 못 참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내가 안 드러나면요 실망하고 삐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의 이름만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고 나는 없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는 뒤에서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actually 이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이름도 적당히 높아지고 나도 적당히 영광을 찾아야 되고 나도 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앙을 받아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초반부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교회 일 하다가 내 이름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내 이름이 자꾸자꾸 추락하는 느낌이 들 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못 참아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제일 못 참아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거룩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제 123번 봅니다.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123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또 뜻을 잘 보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 123문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럼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려고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의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 우리 이 세상 나라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간구를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죠. 대한민국이 뭡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한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또 18명의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으로 지금 공수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막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라오스에 있으면 그 라오스가 라오스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있으면 전부 이복으로 북송돼야 되는데 왜 라오스에 있는데 한국 대사관으로 지금 18명을 보냈습니까? 그럴 때 라오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라오스 나라가 아니라 라오스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다스려지도록 이 통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급한데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용히 내가 지금 이 사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있는데 조용히 서서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펼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조용히 생각하고 잠잠히 생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말의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더 강성해지잖아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보전하시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어떻게 해요? 분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내 나라 아니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내 사업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 좀 봅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는 그런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고 그러면 세상 것을 해주겠다고. 성도 여러분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지금 어디 가서 연구해 오거나 세미나 참석했거나 신학교 가서 가져온 말씀 아니잖아요. 순서 바꾸지 말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오랜 마라톤 같은 신앙 경주 생활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바보 같고 쪼다 같아 보여도요. 이 순서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어.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어떨 때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더라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우리 성경 큰 소리로 한번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 급한 거 있으면 우리가 바꾸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순서 바꾸지 맙시다.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고 힘든 게 있는데도 딱 가지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먼저 순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자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 모든 게 뭔지는 성도들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그 다음 124번 한번 보십니다. 124번. 우리 124번 하고요. 우리 또 한 20분쯤 쉬도록 하겠습니다. 124번이 어려워요. 124번. 세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구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펼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뜻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지금 읽어보시면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은 때로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악한 의도가 안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은 우리가 우리 뜻을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것 첫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 생활하는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강구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뜻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히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냅다 막 계속 기도만 하면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큰 소리로도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은요, 어떨 때는 조용히 그냥 뜻이 뭔지, 내가 누군지, 눈물이 툭툭 흐르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한번 보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게 그런 기도잖아요,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명을 자발적이며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듯이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들이 행하도록 어떤 일요? 부름받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소중합니까? 마태복음 7장 보시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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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주여 주여 그랬지만은 내 뜻대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했던 게 나옵니다.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전에 내 기도의 제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 지금 싫은데 왜 나에게 지금 일이 일어나게 허락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니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게 한 달 만에 끝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라 하여금 겸손히 자꾸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1년이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막 무엇인가 했는데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한 거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한 자들, 그 다음 성경 구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막 지나가는 기도지만 눈물겨운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처절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그 십자가를 지시려니까 이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이 든 거라.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누가는 직업이 메디컬 닥터잖아요. 메디컬 닥터가 다 들려오는 소리를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 뜻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 같았다 그랬습니까? 핏방울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기도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도들 눈물 뚝뚝뚝뚝 흘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간장이 끊어질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이러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런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내 뜻은 접어줘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5에서 9절. 요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럴 때, 땅에서 이루어지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 종들아, 그 다음에 이제 상전들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막 부르면서, 자녀들아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 자기 합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종들은 종의 위치에 섬기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게 지금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전들은 상전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상전들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종들아, 상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전부 다 뭡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임에 맞게 아름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도분들 우리 다 기도를 다 잘 하실 텐데요.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만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뜻이 뭐,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원하는 내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기도 자세에서 그 다음 뭡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간구하는 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앞에 나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20분 쉬시고 우리 또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 쉬는 동안은 마음껏 쉬셔야 되는 거 알아요? 나가서 제잘제잘 떠들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춥기도 하고 비도 오고 어떤 분들은 장사도 어제같이 안 됐고 짜증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반가운 얼굴들 모여서 우리 피곤하지만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조금 조금 살펴봅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깊은 영적인 통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쉬는 동안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정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또 나누게 하셔서 또 아름다운 유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두 자녀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집사님 나가서 일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을 맛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 가족들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잘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또 시간 주시고 귀한 간식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성도님도 오늘 가게가 어떤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신경통이 없나 또 저는 제대로 또 근데 오늘 어때요? 비 오니까 뭐 괜찮죠? 예, 뭐 예,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자 우리 125 한번 보시겠습니다. 125 125 들어가면 이제 이거 우리 거 간구하는 거 있죠?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너무 저 소박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다들 일용할 양식을 다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우리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뜻은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질문을 합니다. 제 125문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들 이거 알아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안 줘도 우리가 나가서 대충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나가서 움직여도 일용할 양식 정도는 우리가 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천금 만금을 그러면 주세요 그러고 기도의 제목으로 넣을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넣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잖아요. 딴 기도 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넣었습니까? 생활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 필요를 돌아보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무엇이라고요?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안 구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와 염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을 의지하던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을 의지하던 것을 끊고. 성도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힘으로 피조물 세계에서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피조물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간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의지하던 모든 것 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을 주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죠. 뭐 다르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분이죠. 그분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주신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 먹고 살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 이 사람들은 만나를 나가서 걷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해서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해줬습니까?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6일 동안 거둬라. 그러면 매일매일 거둘 것이다. 나가서 많고 적고를 거둬도 집에 들어와서 보면 똑같다. 그리고 제 6일째는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은 나가면은 두 배로 거둘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배로 거두면 되는 거고. 만나가 40년 동안 어떻게 내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나가도 있었고 모레 나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 먹고 삽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 먹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서 조금 움직이고 뭐 어디 가서 파트타임 얼마 하면 다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럴 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종합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까지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시편 127편 1, 2절 이거 다 아마 외우실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를 이 시편 기자는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집을 열심히 사고 팔고 세우고 성을 지키고 성을 어떻게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가 비록 힘이 들어서 지쳐서 막 힘들어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왜 안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는 내가 끌어안고 막 씨름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되나 이거 툭 던져놓고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그걸 기도하고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 혹시 요즘 제가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 제가 사정을 모르는데 혹시 불면증이 있거나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뭔가 주무시기 전에 염려거리나 아니면 나는 잠을 잘 못 잘지도 몰라? 나는 잠이 못 들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막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근데 왜 잠이 와요? 나는 잠을 잘 못 잘지도 몰라 그러는데 왜 잠이 와?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툭툭툭툭 털어놓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거죠. 툭툭툭툭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고 깊은 잠, 단잠, 아름다운 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조금은 염려가 되니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툭툭툭 하시고는 그 다음 툴툴 털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다 던져버리라니까 던져버리고 공 갔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 주무실 때까지는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늘 저녁 가서 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성경구절 하나 더 찾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일용할 양식을 쫓아다니다가 우리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전부 명품이라. 명품. 일용할 양식이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필요한 그 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남이 없는 것, 더 누리는 것 이렇게 하면요.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살다가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이 히브리 말로 맡기다는 뜻은요. 산 꼭대기에서 나무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쳐가지고 막 밑으로 굴려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나무가 없잖아요. 다 굴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캐스트라 그랬습니다. 이걸 던져버리라고. 내 짐, 내 염려를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앞에 부분 우리 하시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우리는 그 부분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소박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게 한참 있다가 우리 간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힘들 때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천천히 잘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파워가 있는 기도예요.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불러도 울컥하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5번까지 하겠습니다. 이 6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종강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다 마칩니다. 성도님들,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글을, 제가 읽은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이대근 씨 알아요? 영화배우 이대근, 조금 액션, 이렇게 좀 그러고 나오는 그분. 그 어머님이, 자기도 좀 나이 들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편찮으실 때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 늙은 어머님 이제 소변도 자기가 받아야 되고 뭐 이제 뒷수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소변을 이렇게 받아내는데 냄새가 이렇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냄새가 좀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아서 소변을 받으면서 얼굴을 막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면 그거 알잖아요. 미안하고 그러니까 표정을 살피잖아요. 표정을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얼굴을 찡그리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엄마가 건강한 엄마더라고요. 정신이. 엄마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내 기저귀가 얼마나 구수한지 코에 대고 킁킁 맡았다. 참, 엄마 참 건강한 엄마예요. 건강한 엄마예요. 그때 이대근 씨가 얼마나 자기가 엄마를 효도 안 하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이제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 6월달로 쑥 넘어갔습니다. 성도분들, 여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저 부모님에게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잘 하셔야 됩니까? 낳아주고 길러줘서 이거 인륜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시면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속에 가장 핵심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 잘 못 섬기면 그 사람은 교회를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그러면 낳아주고 길러주고 한 부모님 진짜 잘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불교를 믿건 그분이 누구를 믿건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해오셔도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님 진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대근 씨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몹쓸 짓이지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잘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 드시면 눈치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런 거라. 근데 이 엄마도 참 건강한 분이라.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목수로서 집이나 건물을 고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7명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목수일 하는 거로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방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미국은 월세방이잖아요. 그렇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이사하는 것도 힘든 거라. 그래서 막 쪼르고 해서 몇 년 동안 쫄라가지고 허리를 졸라가지고 집을 허름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15만 달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신난다 그러고 사는데 15만 불 모기지 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뉴저지 턴파이크를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긴 리무진 하나가 길에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차마다 막 운전기사가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손을 흔듭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가는 거 있죠. 근데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 차를 멈추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고 섰습니다. 그래, 이제 도와주려고 섰는데 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유리창을 내려가지고 운전사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의 시간이 늦었다. 왜 이따위로 차를 정비했느냐. 헬리콥터 타고 가자 그랬을 때 헬리콥터 타고 가지 왜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가지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근데 얼굴을 가만 보니까 좀 안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하고 이 사람이 가서 운전기사한테 힘든 거 있냐?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다 그 갔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래서 하여튼 나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동차가 타이어가 이게 플랫돼 있어서 빵꾸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이어를 열심히 갈아 이제 주려고 봤더니 또 뒤에 스페어 타이어 꺼내서 보니까 이것도 바람이 다 빠져 있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마침 이 사람이 목수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 타이어 이렇게 공기였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도 다 넣어가지고 타이어 다 끼워주고 이제 그랬더니 차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안에 있는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당신한테 뭘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때 이제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 고마운 거냐고. 저는 제가 그냥 할 바를 했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때 프랭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있으면 어떤 책은 뭐 Thanksgiving Day라 그러고 어떤 책은 보니까 뭐 Valentine Day라 그러고 며칠 있으면 이런 날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장미 12송이만 보내달라고. 당신이 장미 12송이를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주면 우리 집사람이 기뻐서 날뛸 거라고. 그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주소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날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장미를 상자에 담아서 가져온 거 있죠. 상자에다 장미를 담아왔는데 보니까 24송이를 이렇게 담아서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봉투가 하나 이렇게 들은 거 있죠. 그 봉투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막 안에는 기뻐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꽃을 보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가면은, 프랭크 씨, 당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 이 꽃을 사면서 당신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모계지가 10몇만 불이 남아있던데, 내가 그저께 내가 다 냈다고. 그러고는 밑에 이름이 하나 붙어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요. 저도 아는 사람이던데, 또 봐야 되네. 예,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제가 이 프랭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고쳐줬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무슨 대가가 없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당연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숙제는 그겁니다. 교육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다 아는데 조금 힘들면,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조금 싫으면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뭐든지 우리 주님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찬물을 준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겠다고.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죽지 마시고 세상 사시는데 또 주님의 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잘 지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나가서 참 가정을 꾸려가고 사업체를 꾸려가고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게 막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잘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잘 붙들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 충실히 감당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지혜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헤어져서 갑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잠을 자게 하시고 잠을 자며 하루의 피곤을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